찾으신 말씀,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3장을 전체 다볼 텐데 읽기는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전체적으로 비슷한 구조가 반복됩니다. 사람 이름들 또 어려운 그 가문들 이름들 나오고 지역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마 그뭐 아나운서 시험 정도 준비하려면 한 3장 줄줄 읽으면 발음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죠? 이거 뭐 이렇게 단체로 읽고 있으면 막 나중에 가면은 막 제멋대로 읽게 됩니다. 발음들도 눈도 안 보이는데 그죠? 아짠지 이짠지 이게 뭐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벽이 아니라 그 교회 건축을 한다고 가정해봐도요, 쉽지 않습니다. 예,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저희 할머니 댁, 건축을 하는데도 저희 참 여러 집안의 어른들이 애를 많이 먹는 것 보았습니다. 이 돈을 안 내서도 아니고요. 돈을 낼거다 내도 일하는 인부들 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건축업자들이 몰라, 그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예, 항상 그 얼마나 느긋한지. 또 실컷 서두르면 그 부실공사 나지요. 큰 공사장에서 뭐 어디다가 이 남은 자재로 가지고 대충 이 때려가지고 막 날림 공사하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짓고 나서도 막그 애를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 건축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사실 상당히 빠른 시일이 걸리는 걸 우리 볼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6장 12절에 따르면은 52일 걸렸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른쪽 그 화면 PPT를 보면요. 당시 그 느헤미야 성벽으로 추정되는 범위가 나옵니다. 지금 제일 바깥에 주황색 큰그 지금 이 경계선이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면 둘러보는 그 예루살렘 성벽 그 경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 어디죠?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바깥에 그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 뭐 자동차로 한 15분에서 한 20분 가량 이동하게 되는데 딱 예루살렘 빠져나와서 그 베들레헴 가는 길목 그 팔레스타인 접어들자마자 그 완전히 다른 풍경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자마자 팔레스타인을 가자마자 이 후진국의 풍경이 쫙 펼쳐집니다. 사실 이스라엘만 해도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강대국이고 하니까 뭐 사실 여행 가서 뭐 불편함이 있고 막 이렇지 않은데 이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 이제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 약간 베들레헴 지방으로 좀 간다 싶으면은 후진국 풍경, 그 팔레스타인의 그 후진 그 갑자기 완전 180도 변한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모습이 이분은 이제 여기는 히스기야 왕 때의 그이 녹색까지가 히스기야 왕 때에 추정되는 그 예루살렘 지역이고요. 맨 왼쪽이 맨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 느헤미야가 쌓았을 것으로 보이는 그 성벽의 범위입니다. 이게 상당히 협소하고 작은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라도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참 넘침을 알수 있죠. 그리고 저 범위, 작은 범위라고 할지라도 지금 52일 만에 쌓기는 상당히 무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성을 갖다 그 시대 시절에 그죠? 성벽을.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죠. 첫째는 성경의 기록이 틀렸다고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52일 이거 기록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자기가 뭔가 착각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보지 않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한 느헤미야가 탁월한 행정가이지요. 이뭐 공직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 탁월한 지도력과 또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뭐 모든 그 신학자들의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이 있는데 쌓았다 해도 이렇게 그렇게 탄탄한 성벽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 부실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감사한 성벽을 쌓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었을 때그 캄보디아만 해도 낮에 되게 덥고 힘듭니다. 먼지도 풀풀 날리고. 근데 이 숙소를 갔는데 숙소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 보로구라고 하는 그 벽돌 그걸로 그냥 대충 쌓아가지고 만든 건물이던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뱀 같은 것들은 그 구멍으로 싹싹싹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숙소가 그 얼마나 감사하든지 거기 들어가면 그늘이 있고요. 또 밤에 잘때 외부 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그런 벽돌에다 대충 쓰레트만 탁 올린 건물이었는데 물론 그 캄보디아 같은 데도 이 한국처럼 삐까뻔쩍한 그 주상복합 건물들 막 올라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 뭐 가짜 감사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 느헤미야 성벽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이죠. 사람들 그뭐 지금만큼 공사 도구도 변변하지 않은데 52일 만에 쌓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수준은 형편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랐던 그 모교에서 캄보디아에 그 지어줬던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간그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수준의 건물이고 어디 군대 막사 같은 교회를 지어줬지만 뭐 그런 말 하는 장로님들도 있었어요. 아 우리가 돈좀그단뭐돈 1, 2억 더 써가지고 아더 좋은 건물 지어줄 걸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동네에서 그 건물이 제일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그 정말 좋은 건물. 그 동네에서는 제일 좋은 건물이 우리 교회에서 지어줬던 건물이었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참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성벽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양문 성벽을 건축한다 했죠.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글자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일 텐데 북쪽에 있는 그쉽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아마 양문으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요, 오늘 그쭉 읽어나가면 건축하였고 하고 뭐또 중수하였고라는 말이 번갈아 쓰입니다. 한국말로 따지면 다르죠. 한국말로 건축하였고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면은 보통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새로 짓는 것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반면에 중수한다는 것은 수리한단 말입니다. 있는 것을 좀 뜯어 고친다 이런 말인데요. 실제로 지금 느헤미야를 기록한 사람이 지금 그 정도로 상세히 구별하고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 용어를 크게 구별하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건축했고 뒤에는 또 중수하고 뭐 건축하고 중수하되 이런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건축은 힘들었겠고 아 여기는 중수했구나 중수하는 거는 그나마 나았겠네 이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동쪽 쭉 동쪽에 내려가는 그 지역이 훨씬 더 황폐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동쪽 지역에 중수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건축했다와 중수했다를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양문 위쪽으로 보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북쪽이고 북서쪽 이쪽 지방으로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이스라엘과 상당히 관계가 좋지 않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밤에 정찰 다니며 특히 동쪽과 북쪽 많이 신경 썼을 지역입니다. 게다가 지금 성전이 어디 있냐면요. 북쪽에 있습니다. 템플이.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 그러니 아주 중요한 지역이지. 우리말로 하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공사만 전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공사한 사람 공사하고 그 반은 빠져가지고 이 경계 서는데 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런 지역을 지금 보면 대제사장이 담당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다 밑에 사람 뿌려놓고 자기 혼자 쉬운 것 하는 것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지도자 역할을 보면 가장 어려운 것, 경계까지 서가면서 해야 되는 것을 맡았던 것볼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문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은 fish gate입니다. 아마도 이 생선을 성 안에 있는 생선 가게로 들어오는 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보면 양문 서쪽에 보면은 북서쪽 우리 지도가 가진 데 글자 작아서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피쉬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피쉬 게이트라고 저 오른쪽에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뭐 정확히 저쪽이었다 이 말은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도의 경계 자체가 다 추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5절을 보면요,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아님을 볼수 있습니다. 들과 사람들은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죠? 원어를,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우리가 가진 성경을 갖다가 의역했다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은, 그들 자신의 목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분담하지 않았다는 게. 자기 모가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목이 곧은 자라는 뜻이죠. 이 성경에서 목이 곧다 하면은, 교만했다라는 뜻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드고아 집안에 지금 누가 참석하지 않았답니까? 그 귀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리더십이라 이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장로님이 이번에 뭐 부흥에 강사는 이분 모셔야 된다 하면요. 그 장로님 리더십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 부흥회를 아예 안 나와요. 다음에 다른 장로님이 아, 이번에 이분 강사를 한번 모셔야 됩니다. 저번에 저분 모셨으니까. 그러면 저번에 그 장로님이 불참합니다. 이게 정말 뭐 보기 드문 일이 아니라요. 정말 교회에서 보기 흔한 일입니다. 이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사이 이런 불만은 결코 사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를 봐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얼핏 그런 불만들이 표출되는 걸 봐요. 느헤미야 전반에 있어서도 이런 불만이 표출되는데 보면은 이 불만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불만을 다루는 과정을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은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기록한 이 기록자가 보여주고 싶은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초점이 필요하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볼수 없잖아요. 동물원에 가면 모든 동물 다 구경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동물 있으면 가서 보고. 초점이 믿음입니다. 초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인들 왜 상처가 없고 불만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요, 그게 곧내 믿음이 됩니다. 그거 부각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연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연민 가지면 주변 사람 못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상처만 보이고요, 불만만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두면 고백이 바뀝니다. 내몸 상처투성이 된것 보이지 않고, 내가 상처투성이 되면서 이루고 성취해낸 것들로 감사하게 됩니다. 군인이 뭐 행군 끝나면 발 온통 물집 잡히는 것, 뭐 당연하죠. 웬만하면 다 작은 물집이라도 잡히든지 발이 쓰립니다. 자기 발에만, 그 아픈 발에만 집중해가지고 막 입이 삐쭉 튀어나가지고, 꼭 내무반에 보면은 그 자기 혼자만 아픈 사람 있어요. 다 같이 행군하고 왔는데 다 아픈데 자기만 우는 소리 합니다. 누가 우는 소리 못 합니까? 다 참고 있는 것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요, 힘든 훈련 내 발이 물집 잡혔지만 잘 끝냈다라는 기쁨에 잠깁니다. 실은 이런 군인들이 더 많아요. 끝나서 너무 기뻐요. 내발 물집 투성이 됐지만 일주일간의 고된 훈련이 끝나고 내가 사고 없이 해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기쁩니다.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될지. 기뻐하는 사람. 내 성취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상처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 불만 생겨요. 거기 불만을 두고 키우는 사람. 주변 사람 짜증나게 만들고 분위기만 흐리죠. 훈련하면 당연히 상처 생깁니다. 어느 인간이 군에 가면서 몸에 상처 하나 안날것 생각합니까? 전쟁터 나면은 당연히 부상을 당하기도 하죠. 상처가 아니라 상처 입으면서 얻어낸 승리하는 얻어낸 그 승리를 기뻐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의 관점이에요. 그 속에 지금 불만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성벽 52일 동안 했으면 얼마나 공사를 몰아쳤겠습니까? 백성들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좀 쉬어가면서 하죠. 하나님 그래 뜻대로 우리가 뭐 일한다 하지만 좀 쉬어가면서 하죠. 뭘 이렇게까지 하나? 에스라 때도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적당히 하자.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 이혼시키고 돌려보내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해야 되느냐?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그 불만이 어떤지 상세히 적지도 않아요. 거기에 초점이었거든요. 전쟁하다가 얻은 상처에 집중하는 그 삶이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전쟁에서 얻은 승리에 집중하는 것이 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옛 문, 말 그대로 오래된 문입니다. 고대 예루살렘부터 존재했던 문이에요. 그 6절부터는 지금 그 PPT 보면은 서쪽 지방, 왼쪽에 서쪽에 쭉 내려가는 그 성벽을 쌓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뭐 금장생과 향품 장사 이런 직업들이 언급되죠. 어떤 학자는 이 서쪽 성벽이 너무 넓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 금이나 향품을 팔던 이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막 자기 돈 써가면서 참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뭐 얼핏 그럴듯하긴 하지만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이 장사한 돈으로 지금 성벽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헌금할 수도 있었지만 국가의 재정으로 건축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꼭 가족 단위로 지금 성벽 공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직업군에 따라서 서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은 부분을 맡아서 참여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9절에는 3장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댁에서도 한번 혼자서 쭉 읽어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2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뭐 계속 나옵니다. 그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우리가 일핏 보면 이게 뭐 지방의 유력자라는 말을 뜻할 것이다라고 뭐 염두할 수 있겠지만은 뭐 아마도 알수 없는 행정 구역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예컨대 15절을 보면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19절을 보면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를 보면 뭘알수 있습니까? 미스바 지방과 그죠? 미스바가 지금 구분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미스바 지방은 골호세의 아들이 다스리고 미스바는 예수아의 아들이 다스린다 해놨지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도 런던이라고 했을 때뭐 예를 들면 레인지 파크 같은 것도 뭐 런던이라 할수 있겠지만 런던 시내라고 하면 다르죠. 보통 시티 오브 런던을 갖다가 런던 시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레인지 파크도 사실 뭐 런던 보로우긴 하지만 우리가 런던 시내라고 말할 때는 시티 오브 런던을 말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냥 미스바라고 할 때랑 미스바 지방이라는 말이 지금 구분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15절과 19절이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또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이 보우만이라는 학자가 해석한 것인데 성벽 건설을 할당받은 지역의 책임자였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책임자,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책임자. 그것도 뭐 그럴듯한 해석인데 뭐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적인 겸양이 필요하지요. 모든 성경의 구절들,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신학자들이 애써서 날마다 연구하고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지적이고 이 연구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2절을 보면은 살룸과 그의 딸들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딸들이 참여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 살룸에게는 아들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딸들에게 물려줘야 했겠지요. 자기 재산을 딸들에게 물려주려면은 딸들도 이런 공공의 민족의 사업에 참여해야 했을 것입니다. 13, 14절을 보면은 골짜기 문과 북문이 나옵니다. 서쪽에 이 골짜기 문이 있고요. 북문은 아마도 이 지도상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그 남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명확하진 않아요. 이 13절에 따르면 1000규빗에 이른다 하는데 500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다른 문 사이에 비해서 거리가 뭐 제법 있다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 성벽이 온전한 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고 실제로 그 남서쪽에서 이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사람 그 군사들이 공격해 오는 루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완전히 훼파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성벽이 남아 있으니까 중수하기 쉬웠을 겁니다. 제법 많은 그 부분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16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요, 우리가 앞부분과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분위기가 확 전환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동쪽 성벽이거든요. 그 가파른 경사지였어요. 그 심각한 훼손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동쪽 그 경계선을 보면요, 예전의 경계선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느헤미야 때만 해도 예전의 그 동쪽 성벽의 경계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느헤미야가 많이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누가 참여했고 어떤 문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모른다고 해도 당시에는 이 기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학 강의가 아닌 이상은 뭐 굳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지역 이름을 분석하고 추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전반부와 같이 읽어 나가면은 성벽 건축의 과정이 이러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절까지 쭉 이런 식으로 지금 성벽이 어떻게 건설됐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행정가다운 면모로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된 것을 볼수 있죠. 마치 그 당시 그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 일지처럼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는 각기 맡은 지역에 따라서 7개 문을 중건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레위 지파만 참여한 것도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노골적인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반대하기도 했죠. 참석하지도 않고요. 또 소수의 어떤 이들은 보면은 남들보다 두세 배씩 참여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에서 볼수 있는 것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여하는 정도가 다르고요. 적극성이 다르고 맡은 일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같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 그 도시의 경계를 쌓아 올리는 것. 우리는 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장의 모습처럼 모두 다른 사람이고요. 서로 참여하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적극성도 달라요. 맡은 분야, 맡은 일다 다릅니다. 때로는 서로 말도 통하지 않고요. 생각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뜻대로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 또 서로 사랑하며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방향은 같습니다. 이처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성격으로 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